존스의 투자 커리어의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1987년 블랙 먼데이 전후에 또 이제 무엇을 했는지 본격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존스의 활용 정점이었다고 할수 있는 블랙 먼데이 기간, 이때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 이 본인의 펀드를 운영하게 된 존스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1985년에는 수수료 빼고 136%의 수익률을 냈고요. 86년에는 99%를 기록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2년 만에 거의 뭐 2.5배 이상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고, 2년 연속으로 아주 아주 그냥 시장을 압도한 성적을 내면서 존스의 명성도 드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 시기에 PBS가 다큐멘터리 한 편을 찍습니다. 요게 이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인데, 86년 후반부터 87년 초반까지 촬영을 됐고, 87년 그 11월에 이제 공영 텔레비전에서 방영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블랙 먼데이가 터진 지한달 뒤에 이제 방영이 됐기 때문에 요 블랙 먼데이를 이전에 어떻게 예측했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다. 근데 이 다큐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존스가 줌을 넣을 때 소리 지르는 장면, 그의 버지니아 저택, 그다음 뉴욕 하우스, 스위스 가스타드에서 스키를 타는 장면, 그리고 브루클린 베드포드 거기에서 아이들과 만나는 자선 활동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이 다큐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블랙 먼데이 폭락을 예측하는 장면이 여기 딱 담겨 있는데, 요 흥미로운 거는 90년대 들어서 존스가 이 다큐멘터리 유통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큐의 감독인 그 마이클 글린에 따르면은 존스가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또 시중에 돌아다니는 VHS 복사본을 막 사들여 가지고 폐기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인터넷에 올라오면은 또 저작권 클레임으로 내리는 작업을 반복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고시장에서 이 비디오 테이프의 가격이 295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뭐 테이프를 매매하진 않았을 것 같고, 왜 금지했을까?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는데, 이제 추측은 하나는 트레이딩 비법이 노출되는 걸좀 우려했다. 다큐 속에서 그의 방문본이 상당히 상세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미지 문제. 다큐에서 존스가 소리 지르고 막 아마 욕도 많이 할 거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미신적인 행동을 좀 보이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신이 감정을 절제하는데 능숙하다는 그 자기 PR과 좀 충돌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나의 흑역사가 돌아다니고 있다 해서 수거를 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각설하고 방금 전에 이제 블랙 먼데이 폭락을 존스가 예측하는 장면이 다큐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시의 이 트레이드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제 펠로분들은 매크로, 글로벌 매크로 실전편 강의를 보셨으면 기억하시겠지만, 1980년대는 상당한 강세장이었습니다. 그 연초의 볼커 사태가 있은 이후에 1982년도를 기준으로 다우존스가 700대였는데, 86년 말에는 1700대. 4년 만에 두배 넘게 오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87년 8월까지 불과 몇달 만에 2,700까지 치솟게 되죠. 그래서 이 시점에 존스의 오른팔이었던 그 피터 보리 씨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보리 씨는 투더 인베스먼트의 넘버 투였는데, 이제 1920년대와 80년대 그 시장의 가격 움직임을 겹쳐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 요새 그뭐 유튜브나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죠. 이걸 이제 아날로그 모델 혹은 오버레이 차트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두 시대의 차트를 투명 종이에 이제 겹쳐서 보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보리 씨가 발견했던 것은 87년 시장의 궤적이 이제 1929년 대공황 직전의 시장과 소름 끼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덜 알려진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보리 씨 본인도 이걸 나중에 인정을 했는데, 이거 할때 시작 기간을 좀 조작했다고 합니다. 두 시대의 차트가 좀 절묘하게 겹쳐 보이게끔 좀 조작을 했다, 시작점을. 그래서 1929년 대공황 시기의 차트에서 시작점을 좀 옮기면은 이 겹친 정도가 좀 달라지니까 잘 겹치는 지점을 찾아서 이제 맞춘 거죠. 이 통계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오버피팅 하는 거죠.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방법론인데, 그래서 시작점을 바꾸며 상관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원하는 결론을 이미 보리 씨는 정해놓고 찾았다. 잘 맞는 걸 찾아서 봐라. 봐라, 이거 그때랑 똑같다. 이렇게 이제. 근데 어쨌든 존슨은 이 오브레이 차트를 보고 87년 10월 19일에 시장이 폭락한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이 비판에 대해서 어쨌든 생각해 볼 점은, 존슨은 이거를 보고서 그 폭락을 맞춘 게 아닌 거란 점이 이제 핵심입니다. 비록 보리 씨는 끼어 맞췄지만, 존슨은 그 끼어 맞춘 걸 보고 폭락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이를 10월에서 20개월 내에 어떤 형태의 하락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10월 19일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차트를 정확한 날짜를 예측하는 데쓴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장 사이클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를 가늠하는 데 썼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점 알수 없지만 사이클 형태는 닮아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근데 이것도 사후적으로 끼워 맞춘 발언일 수도 있겠죠. 정답은 누구도 모릅니다. 이 과거 흑역사는 지우려고 했던 존스의 이런 성향에서 봤을 때, 이 과거를 회상할 때도 조금 미화를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보리 씨를 보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실제로 여러 정황상 이 87년 폭락을 예측할 때이 오버레이 차트 하나만 본 거는 아닌 걸로 이제 정황상 드러나고요. 이제 존스가 주목한 것은 금융 선물에 가격 제한이 없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인슈런스라는 게 트리거가 될수 있다는 그두 가지 지점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 인슈런스가 뭐냐? 주가 하락에 대해서 이제 보험을 드는 건데, 이 헤인 릴랜드라는 금융과학자가 87년도에 설계를 했고, 주가가 내리면은 S&P 500 선물을 자동 매도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문제는 87년 10월 기준으로 이 시스템이 직접 보호하고 있는 자산이 약 50억 달러, 그 다음에 라이선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시스템이 보호하고 있는 자산이 450억 달러. 그러니까 유사 상품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900억 달러 규모로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시스템들이 전부 다 일제히 똑같은 매도 주문을 쏟아내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금융 선물에는 그런 가격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매도 주문이 팍 나오면은 그 매도가 시장을 더 떨어뜨리고, 더 떨어진 시장이 이제 매도를 유발하고, 그렇게 피드백 루프가 돌아가는데, 가격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 루프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존스의 생각이었고요. 예, 존스는 이제 콩 선물로 이렇게 트레이딩을 시작했다 보니까 이 약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원자재 선물 거래할 때그 가격 제한 터치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금융 쪽 선물에는 이게 없네? S&P 500에는 이게 없네? 그 당시에는 이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야, 이거 사고 터지겠다. 판단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폭락장 쪽으로 이 사이클이 접어들고 있네? 부수적으로 판단하고, 핵심 트리거는 포트폴리오 인슈런스. 이게 구조적으로, 와, 되게 취약하다. 이게 이제 투자 아이디어의 본질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존스의 판단이 맞아 들어가서 87년 10월 19일 그 월요일에 다우 지수가 하루에 508포인트, 하루 만에 다우 지수가 20% 넘게 폭락을 하면서 역사상 최대 일일 하락폭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날 존스의 투더 퓨처 펀드는 숏 포지션과 풋 옵션이 폭발적인 수익을 내면서 10월 한달 만에 60% 수익을 벌게 되고요. 당시 존스 나이 32세, 30대 초반에 하루 만에 수백억을 벌게 되죠. 근데 이 수백억이 지금 기준으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이겠죠? 그래서 요런 어떤 근거가 있었고요. 요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제 중요한 디테일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 존슨은 블랙먼데이 직전에 숏으로도 돈을 벌었는데, 폭락 후에 200일 이동 평균선을 다시 돌파를 할때 롱으로 전환해서 반등해서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국가가 있으면은 200일 이평선이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폭락을 빡 하고 다시 이게 올라올 때 롱을 잡아가지고 또 반등해서도 수익을 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많은 트레이더가 큰 방향을 맞춰도 한쪽에서만 돈을 버는데, 숏으로 폭락이 벌었으면 반등에서는 되게 못 벌거나 오히려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이 더 빠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숏을 하기 때문에 그 숏을 유지하다가 또 반등에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존슨은 양방향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 이게 그의 어떤 굉장한 내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존스 하면 많이들 떠올리시는 200일 이평선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5년 전 영상에서는 200일 이평선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정도로 소개했는데 오늘은 존스가 왜 사용했는지 본질을 좀 파보겠습니다. 먼저 존스는 200일 선을 언제 살지의 도구로 잡은 게 아니고요. 언제 도망칠지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선 아래에 있으면 절대로 롱을 잡지 않는다. 200일선 위에 있으면 절대 숏을 잡지 않는다. 절대로 뭘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도구로 사용하고요. 그게 이제 예전에 굉장히 큰 손실을 젊었을 때 봤을 때 나는 뭐 어떤 수익을 내는 것보다 뭐를 잃을지부터 생각한다는 거랑 같은 결이죠. 200일선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200일선으로 어떤 손실을 좀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거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은 왜 하필은 200일이냐? 100일선도 아니고. 근데 이에 대해서 첫 번째로 200 영업일은 보통 트레이딩 데이가 한 달에 한 20일에서 22일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10개월 정도 됩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주기가 보통 분기나 반기인데 200일은 이 주기 두세 번을 포괄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이평선이 꺾이려고 하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행동이 두세 번의 리밸런싱에 걸쳐서 일관되게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런 게 일어나면 이건 단기 노이즈가 아니고 구조적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200일 이평선은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죠. 근데 요 이평선이 뭐 100일이다. 한 100일이면은 뭐 한 4, 5개월 정도니까 잠시 이거를 뭐 하회하더라도 이 어떤 방향성이 뭐 한 번쯤은 이번에 뭐 그 수익 실현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꺾일 수 있다는 건데 100일, 10개월에 걸쳐 그러니까 세 번의 분기에 걸쳐서 만약에 제대로 꺾인다고 하면은 그 기관 투자자들의 중장기 뭔가 뷰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지 않나 하는 근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좀 아이러니한 건데 뭐 요것도 제가 예전에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릴 때 어떤 자기 현실적인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너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200일선을 본다는 것 자체가 200일선을 실제로 이제 작동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200일선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여기다가 손절을 많이 담아놨어요. 그럼 실제로 200일선이 되게 중요해서 여기서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고 진입하는 사람들이 손절을 많이 한다. 그럼 실제로 여기서 반등을 많이 하거나 뚫리면 손절을 우르르 치니까 굉장히 파괴적으로 200일 뚫리는 순간 멀리 가겠죠. 그러면 점점 이게 중요한 맥점으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술적 분석 어느 정도는 시장 참여자들의 자기 현실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쓸 때는 최대한 많은 기술적 분석가들 최대한 많은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거를 같이 봐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이 차트에서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기술적 분석의 어떠한 효용이 아닐까? 기술적 지표로 뭐 기계적으로 이거 들어가면 사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제 뭐 펀더멘탈 쪽 캠프의 거장들은 야 이런 그래서 허상 아니냐 워런 버핏은 차트 거꾸로 봐도 똑같이 나한테 사라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조롱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존스한테 그거는 허상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다. 왜냐 이게 트레이더 마인드랑 가치 투자자의 마인드가 완전히 다른 건데 중요한 건 왜 작동하느냐가 아니고 작동하느냐 마냐다.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고 한 문장으로 철학을 정리하면은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펀더멘탈은 따라오는 거다. 이런 이제 철학을 조금 투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치 투자자들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죠.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펀더멘탈이 먼저 존재를 하고 그 펀더멘탈의 가격이 수렴한다. 가격은 결국 본질 가치로 수렴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면에 존스는 이제 가격이 보내는 신호를 펀더멘탈 분석보다 좀 먼저 신뢰한다고 이제 말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차이로 들어오겠죠. 가치 투자자는 어떤 펀더멘탈 아래로 떨어지면은 야, 이거 내재 가치 대비 할인 찬스다 해서 매수를 하는 거고. 근데 존슨은 가격이 내렸다는 거는 펀더멘탈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샀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요런 차이점들이 이제 철학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고. 누가 맞냐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가치 투자자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존스의 접근이 맞을 수도 있는데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막 이제 바라보면은 요런 부분을 판단하는 게 좋은 가치 투자자인지 그거를 판가름하는 그 차이가 아닐까 싶고 왜냐 그냥 뭐 PBR 싸다, PER 싸다, 산다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데 싼 이유가 뭐냐 혹은 어떤 뭐 악재가 터졌을 때 이게 펀더멘탈에 투영되는 악재냐 단순히 뭐 어디 불나가지고 이게 금방 회복된 악재냐, 또 호르무즈 해협 지정학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회사 유가가 좀 비싸져가지고 지금 실적이 안 나와서 좀 악재로 했지만 결국은 지정학 문제가 풀리면은 원래 펀더멘탈로 복귀할 문제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잘 판단해서 그렇게 할수 있는 게 가치 투자자로서 훌륭한 사람의 성공 방식이고 이제 존스 쪽은 트레이더로서 반복 매매를 하니까 훨씬 더 이제 이런 매매가 잦겠죠. 그럼 매매를 잦게 하는 거 사이에서 본인이 어디서 손절을 하고 어디서 또 익절하느냐 그 손익비에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들잘 관리하면서 매크로나 그런 영역들을 보면서 또 판단하는 게또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장점은 이제 모든 거를 잃을 가능성을 좀 원천 차단한다는 점이 굉장히 결정적인 장점입니다. 앞서 그런 가치 투자의 접근을 이제 했을 때 내재 가치보다 싸다고 생각해서 바이더딥을 했을 때는 이게 더 하락할 위험이 여전히 있죠. 그러면은 사실 싼게 아니고 기업이 망하는 중이었을 수가 있는데 그럼 바이더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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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제로로 가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슨은 200일 선을 통해서 그런 시나리오를 자동으로 좀 차단해 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존슨은 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제로로 가는 걸 봤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게 이제 초창기에 여러 번 청산도 당하고 손실도 많이 보다 보니까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나는 아예 재기 불능이 되는 그거를 원천 차단하고 싶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여기에 이제 200일 선으로 잠시 내려왔을 때 어떤 손절을 침으로 인해서 아래로 갔지만 다시 복귀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잃는 대신에 요렇게 해서 쭉 가는 그 시나리오에선 해방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손익비를 좀 조정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소로스와 드래킨 밀러가 블랙 먼데이와 관련해서 또 존스랑 접점을 가지게 됩니다. 어디서 접점이 생겼냐? 블랙 먼데이 폭락이 일어나기 3일 전에 그러니까 그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에 스탠리 드러킨 밀러가 소로스의 사무실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이때 소로스가 이제 존스가 그 한두 달 전에 작성했던 시장 분석 보고서를 드러킨 밀러한테 보여줬고 드러킨 밀러 이걸 읽고 충격에 이제 빠졌다고 하죠. 이때 당시에 드러킨 밀러가 34세였고 본인도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롱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존스의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주식시장이 완전히 나락으로 하방으로 가속될 수 있겠다. 이건 대공황 수준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거죠. 완전히 아, 내가 실수했구나 생각한 드럭킨 밀러는 월요일 아침에 그 시장이 열자마자 전체 즉시 그냥 롱 포지션 다 청산해버리고 심지어 숏으로 전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득을 볼수 있었죠. 근데 이 장면에서 소로스는 같은 보고서를 먼저 봤지만 손실을 봤다. 여기서 이제 이 장면을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명의 거장이 있는데 드러킨 밀러는 본인이 엄청난 롱을 유지하고 있었던 건 엄청난 컨빅션이 있었다는 건데 그걸 완전히 그냥 180도 그 다음날 완전히 바꿔가지고 완전 이득까지 받고 그 존슨은 미리 가장 먼저 파악하고서 정립해두고 숏 구축하고 이렇게 했고 소로스는 이제 손실을 봤다. 같은 정보를 세 사람이 보았는데 세 가지 다른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평소에 말씀드리는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이든 어떤 투자 스타일이든 어떤 강의를 듣든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에서 아무리 고급 정보를 내가 유튜브에서 보든 혹은 지인한테 똑같은 정보를 보든 진짜 심지어 내부자 정보를 내가 어떻게 습득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응하는 나의 사고 체계, 인풋을 어떻게 사고 체계가 프로세스해서 매매 의사결정이란 아웃풋으로 도출하느냐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 더 좋은 정보 없나? 더 분석 잘하는 사람, 더잘 맞추는 사람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지만 결국은 본인의 사고력과 정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본인의 투자 성과의 그냥 핵심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공부하고 사고하고 이렇게 비판적 사고하고 또 뭔가 쓰고 또 블로그 글 같은 것도 읽으면서 생각을 하고 그런 밸리 인사이트 같은 거 평가도 해보고 이걸 안 하면은 아무리 좋은 정보, 아무리 시황 칼럼 뭐 누가 무슨 종목 추천하고 이걸 해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를 여기서 세 명의 거장을 통해서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1987년의 성공 이후에 존슨은 일본에서 또한번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완전 승승장구합니다. 1990년 또 일본 주식시장 버블이 터질 때 숏을 잡아서 87.4% 수익을 올립니다. 존슨은 당시 일본의 고점을 또 29년 그 공황이라든지 대공황이라든지 1966년 같은 고점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25년 동안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예측을 했는데요. 이 예측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죠. 실제로 니케이 225 지수는 이 89년 12월에 고점을 찍고 회복한 게 24년도입니다. 35년 걸렸으니까 오히려 존스가 25년이라고 한 것보다도 10년이 더 걸렸죠. 근데 여기서 존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때 배런스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장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자신의 판단을 공개했는데 사실 그 인터뷰 시점에 일본을 롱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통수 쳤다 이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일본 시장은 약세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숏이 너무 과도해져서 단기 반등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약세라도 나는 롱 먹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존스의 판단이 이제 그 시장의 마법사들 인터뷰에서 상세하게 드러나는데 그 인터뷰에서 슈웨이거가 그 2주 전에 당신은 굉장히 약세적이었지 않았냐? 뭐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존스가 답을 하기를 시장이 근데 안 내려가더라.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펀더멘털이 따라오는 거다. 시장이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떨어지면은 돈을 잃고 있지 않더라도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멘토인 털리스한테 시간 손절이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내가 생각한 시간까지 원하는 가격으로 가격이 움직이지 않으면 포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윙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그냥 단순히 방향만 맞추는 게 아니고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결국 본인의 수익률, 왜냐하면 어떤 내가 보유한 자금도 할인율과 기회비용과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숏을 할 때는 특히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 리스크 프리미엄, 그 베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에서 오는 지수의 상승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보합세인데 내가 숏을 잡고 있는데 보합세가 오래 지속된다? 그러면 제가 숏을 잡았을 때이 정도 떨어지겠지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이미 점점점 그 리스크 프리미엄과 인플레로 인한 명목상 지수의 그 동일 펀더멘털 그 라인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간 손절을 잘 해야 된다. 숏칠 때는. 그렇다고 해서 숏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교훈을 이제 막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 손절 굉장히 이렇게 아주 단편적인 교훈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수 있고요.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보면 존슨은 이렇게 판단의 레이어드를 겹쳐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버레이 그것도 보고 차트 200일도 보고 가격의 움직임도 보고 금융상품 구조 그런 인슈런스 그런 것도 분석을 하면서 또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그렇게 복합적인 방법론을 구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다음 장에서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